사사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앉혀지셔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계속 봅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잘 아시는 사사기의 비극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 설명입니다.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사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사사기의 비극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어받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말하자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이르러서 이미 그 여호수아 세대의 그 가나안에 입국한 제1세대 부모들에 대하여 꾸중을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고 나를 섬기며 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약속들을 너희에게 다 말했는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거민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 어겼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어겼다. 그래서 꾸중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다 울고 말하자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비극은 그냥 연결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들이 가졌던 신앙이 그 다음 세대가 볼 때 영향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독교계가 안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을 받아서 신학이 와해되고 또 경제적인 여유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문턱을 낮추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대중적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말하자면 세상 문화에 이렇게 문을 여는 식의 일을 하다가 요 근래 이르러서는 이거 아니다 해서 다시 예전의 보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보고서야 아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입맛에 맞출 수는 없다. 그런 문제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 언제나 일어나는 위기들입니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내용을 어떻게 후대에 전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대학 교육의 실패 에 대하여 게이오 대학 총장의 얘기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선진 산업 사회가 대학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세 가지로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심어주지 못한다. 교육의 목적이 취직이나 잡다한 처세술 교육 정도에 불과하고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로 조국관에 대한 사명을 심어주지 못한다. 옛날에는 서당 교육을 할 때는 오히려 수신제가해서 천하경영을 목표하는 최고의 도덕성과 경륜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모 세대가 겪은 고난을 자녀들에게 체득시키지 못했다. 고난의 의미가 뭐며, 고난은 왜 생기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 교훈을 어른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각자가 다시 그 고난을 되풀이하여 받아서 깨우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역사의 증언이다 이겁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건 대학 교육의 문제 이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그 중요한 내용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 영원하고 유일하고 모든 삶의 영역과 내용과 정황에 대하여 답을 가져야 하는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힘을 쓰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아니 뭐 보편적인 모두의 삶의 정황에 대하여 우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쳐다보고 있다라고 섬뜩하게 좀 생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봉사직이 있어서 말하자면 봉사직에 보다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직분으로 목사, 장로, 권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본성적으로 이 모든 일은 훨씬 더 명예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누가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 마음이 철렁해야 됩니다. 아차, 내가 장로지. 눈빛 하나, 몸짓 하나 해도 내가 저들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어쩌면 이 우리 공동체에서 최고의 모범이 되라고 이 직분을 부여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인하여 아, 내가 조금 전에 발걸음에 너무 힘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 그러면 왜? 이건 안 됩니다. 내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예를 든 것은 뭐 예 들기가 제일 좋아서 그렇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집사든 일반 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약호가 좀 죽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제 반응을 못한다라는 제약이 걸려야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는 데서 뭐 이제 둔해지셨다 그럽시다.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 건가?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건가? 그게 지금 이 사사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에게 뭘 꾸짖습니까? 너희 보고 내가 뭐라 그랬느냐? 이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들하고 약속하지 마라. 거기서 말하는 약속하지 말라는 건 저들의 삶과 혼합하지 마라. 저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다. 다 울었대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수록 그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주 유치하고 원색적인 죄를 지적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입니까? 라는 오리발일 수도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회개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요. 이 문제는 보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를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적으로, 금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초기에 가지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주일날은 뭐 안 사 먹는다. 이런 식의 부정적으로 기독교를 특색화하고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못나고 부끄러운 것의 노예로부터 참다운 자유와 자랑과 명예와 권위와 영광으로의 탈바꿈입니다. 인간의 멋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지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수련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수련회를 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명분과 형태를 걸어놨을 때는 도무지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다 잘하고, 성가를 하면 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게임 한번 하면, 테니스 한번 하면 그 악질적인 버릇을 못 고치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것도 이름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소나무개라고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걸 못해요. 이제부터 이해가 좀 애매해졌는데, 원래 승부는 악질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가지며 페어플레이를 하며 서로 재밌자고 하는 건데, 6대 0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그만 어제 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긴 제가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이 계속 받쳐드렸는데 본인이 울타리 밖으로 퍼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할지 모릅니다.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찔러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실력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명한 것처럼 물기둥 같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욕조에 물이 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물기둥으로 갖고 있죠. 찬송 부르기, 기도하기, 봉사하기라는 몇 가지 물기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수위가 이만큼 높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갖고 나와봐 그러면 전부 이거 물로는 못 갖고 나오니까 뭘로 갖고 나요? 얼려가지고 아이스케이트로 다 들고 나오죠. 이 욕조의 풍성이 이렇게 수위가 차있지 않다. 이렇게 차있으면 어디를 찔러도 물이 나와야 돼요. 신앙인의 내용이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어느 형편을 만나도 배어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시고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말이죠, 기독교가 시작할 때는 다 이런 법입니다만은, 반대와 박해와 순교를 각오한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를 다 굴기 전에 알았죠? 다 굴기 전에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들을 보면 한국교회 신앙을 보시면 고려파, 재건파 이런 신사참배를 안 한 쪽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준을 가지면 기다 아니다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면 신앙이라는 것을 왜 쫓아가야 되며 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긍정적인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긍정적인 답이라는 것은 삶의 전 정황에 대하여 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원색화하고 특색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천국을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미움이 없고 말하자면 절망이 없거든요. 이런 모습의 넉넉함과 여유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배워나와야죠. 그걸 할 줄 모르면 뭐가 된다고요? 나는 뭐 안 했어. 나는 신사참배 안 했어. 난 죄 안 졌어. 라는 부정적인 모습이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장로님 그랬을 때 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말고 뭐 좋은 예를 뭐 다른 것도 없어. 권사님 표정, 권사님으로 합시다. 아, 어제 보니까 노성환 집사가 제일 이해를 줬더라. 저희는 이게 얼마나 한국적인 그 민도에 관한 거냐 하면요. 전 길을 가다 누가 아저씨 그러면 제가 나부르는 줄 전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보고 아저씨라니. 이게 제 속에 있어요. 네? 이건 우리 권위적이고, 우리 낮은 민도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수준이 낮아요. 목사님 그러면 철렁해야 돼요. 당연히 철렁해야 돼요. 요즘은 제가 차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몰아요. 옛날에는 160이었는데 요새는 140이에요. 20이나 낮아졌어요. 그거 뭐 고치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데서부터 말하자면 나는 죄를 안 졌다, 나는 신사참배 안 했다, 나는 평범한 신자 정도가 아니고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수준인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자기 확인이 만들어냈던 지금 이 문제들이 한국교회는 어디로 자꾸 가고 있냐면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일로 가버렸어요. 일로. 능력으로. 일과 능력으로 가면 동일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된 신앙은 다 이거예요. 자랑으로 가요. 처음부터 그렇죠.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계속 구원과 연결되어 신앙을 확인시킬 때 언제나 등장하는 식음석. 자랑이냐 감사냐죠. 자랑이냐 감사냐.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린 일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누가 더 많이 참느냐 누가 더 많이 용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저희 교회의 어려운 점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똑똑한 게 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못 듣죠. 우선 내용이나 논리성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을 못하죠. 이제 중독이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어느 곳에서는 제 설교를 마약이라 그러더군요. 아 요새 아주 힘이 없고 신앙생활 가서 박 목사님한테서 마약 한 대 맞고 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인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평균 수준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적으로 앞선 분들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비교하면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역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구약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으로만 묘사됐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그 사역을 실제로 하시고 그 사역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뭐라 그럴까,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꼭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렇게 오지 못하고 순교에서부터 이제 그 순교가 순교의 시대를 넘어서서는 순교하는 정도의 열심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할 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법이지 어떻게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줘.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곤 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동료 목사 중에 한 분은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생전에 두 번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을 하는 바람에 이 단칸방에서 살아서 전 식구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그 단칸방이란 건 어느 정도의 단칸방이냐면 그 한 여덟 식구쯤이 들어가서 잠만 자는 단칸방이고 모든 세간살이는 밖에 내놓고 비닐으로 뒤집어 씌우고 사는 단칸방에 살았다는 겁니다. 뭐 하느라고요? 건축헌금 두 번 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분이 평생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개아들이다 그러고 결심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교인들한테 건축헌금 내라는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은행하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교회를 짓고 그 내용을 알게 된 교우들이 열심을 내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이런 식의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특색화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는 식의 감각적 확인이 한국교회는 뿌리 깊은 신앙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이거든요. 부흥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 시기에도 한국교회는 그 부흥이 말하자면 말씀의 부흥, 인격의 부흥, 삶의, 신앙이라는 신앙적인 삶의 부흥이 아니라 수적 부흥이 됐고,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현장감의 생생한 실감이 그 전의 것과 공통되게 하나의 감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고, 지금은 찬양이 있고, 그리고 성령 운동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은 아무리 강조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감각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누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의 신자가 늘고 해서 신앙이 점점 내가 좋아졌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매주 새 신자가 100명씩 와. 우리 교회는 철야기도 하기만 하면 다 방언받아. 넌 뭐야?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냥 그를 보면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신앙 인격을 가졌구나.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 뭐로 가고 있다고요? 자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자랑으로. 근데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항복을 하거나 뭘 본받거나 그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거나 증언을 받을 때 자랑하는 것으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쉬운 예로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존심이 강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밥 사줄게 교회와 그래야 죽어도 안 옵니다. 너 나 밥 하나 사줘. 그럼 내가 너 교회 데리고 갈게. 그러면 사줘요. 자존심이 세워져야 교회 와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무슨 꼬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넌 안 와도 돼. 그래서 너까지 올 필요 없어. 남자들의 자존심이죠. 여자들은 밥 사주면 옵니다. 오, 밥 한 끼가 어딘데? 틀림없이 와요. 한 번 사주면 한 번 오고 두 번 사주면 두 번 옵니다. 이게 무슨 남녀관계를 무슨 비교하거나 뭐 어느 쪽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갖는 자존심에 관한 것인데 남자의 자존심과 여자의 자존심은 다르게 나타나죠. 여자의 자존심이 훨씬 실리적이죠. 그래서 남자는 늘 고달픕니다. 아, 이게 얘기마다 자꾸 가정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 얘기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면 신비주의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흥운동이 끝났거든요. 더 이상 새 신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신비적인 이 성령운동은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새 신자가 오는 감격, 그것만으로 다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은 성령운동으로 채워서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부흥 사경회 이랬죠.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이렇게 두 번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흥 사경회가 됐다가 요새는 다 뭐죠? 성령 치유 뭐죠? 통일 만사 형통 은사 대집회입니다. 그렇게 됐죠. 거기 어느 한 부분도 신앙이 가지는 한 인격을 향한 내용은 없습니다. 좀 더 감각적이고 확인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신비주의는 기독교 역사상 늘 있었습니다. 신비주의가 없는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종교입니다. 초월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기적은 모든 신비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경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그가 체험한 과거의 체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그가 체험한 것이 인간이 꼭 생각해야 하는 전 우주적, 전 역사적, 전 인격적 합리성에 그것이 연결되어야만 그 체험이 자기의 것으로 남지 그런 정리와 통합이 없는 체험들은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여기 한국교회에 사실상 위험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를 그 어떤 장소, 어떤 기회에 만족을 주고 확신을 주고 감사케 하고 헌신케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생애에 작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 목적, 신앙 전체에 대한 종합에 그것이 용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우리 개인적인 죄악된 속성과 세상의 도전과 신앙이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우리가 확인한 신앙 고백들, 경험한 체험들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이 꼭 정리해야 되는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인간관, 신앙관 전체에 걸친 종합적이고 통일된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제일 먼저 어디서 하라 그러냐면 집에서 해라 이겁니다. 집에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부부됨과 여러분 자녀 앞에서 늘 연습하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시든 좋은 일을 하시든 어려운 일을 당하시든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인의 자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 동네 테니스 코트에 저나 우리 이대원 목사나 최태준 목사나 다 이제 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트에서는 우리 목사 그룹이 최고의 멤버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테니스장에는 나오면 회비 내고 나와서 나 좋게 놀고 들어가는 정도로는 안 되는 많은 잡다한 봉사거리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으로는 줄을 거야 됩니다. 이 줄 거는 사람 몇 없습니다. 오면 라켓 들고 나와서 코트 중앙에 먼저 들어서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아예 줄을 거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눈 오면 나와서 눈 치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눈 치우는 거 누가 보면 그러겠죠. 아우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걸레 든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테니스장에 나와서는 눈을 다 치우시는 거. 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코트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그 나이 드신 멤버 한 분이 이렇게 신입 회원이 오기만 하면 이 증언을 합니다. 어이 당신 새로 왔어? 예수 믿어? 아니요? 그럼 난 보게 한 번만 나와봐. 내가 두 번 나오라 그러면 내가 개아들이요? 그래? 한 번만 나와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제가 나오라 그러면 아니 뭐 하시는 아 난 보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저것도 지 회사 늘리려고 그러지만 이 얘기가 다르거든요. 뭐 완전히 시중 잡배님이신데 어디로 보나 이런 분이 떳떳하게 남포교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내가 왜 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십시오.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개인의 인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졌던 목숨을 걸었다, 집을 팔았다. 지금 그때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 목숨을 거는 신앙도 아니고 집을 파는 신앙도 아니고 인간이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시대입니다. 그 답을 하십시오.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돌아다니기 바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복되고 자랑스럽고 멋지다는 걸 증명을 해 보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노래방을 가보십시오. 노래방 문화를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 어쩌다 TV에 나오는 거 보면 넥타이를 풀어서 이마에다 메고 이상하게 놀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는 거는 망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참 안 된 겁니다. 망가지는 건 안 됩니다.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믿음 아래 자기의 진심을 보이는 행위는 얼마든지 받아주지만 우리가 망가지는 것이 즐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가난한 때의 얘기죠. 가난한 때의 얘기.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시절의 문화에서는 많이 먹는 게 그게 즐기는 거지만 지금은 많이 먹으면 누가 하나도 잘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서열이 분명한 기관일수록 예를 들면 뭐 법조계라든가 그다음에 의학계 같은 데는 모든 관계를 술로 합니다. 폭탄주를 마십니다. 그 경무에 시달리고 야근을 해야 되는데도 선배가 불러서 다 모여서 기수별로 앉아서 폭탄주를 10잔이고 돌려 마셔갖고 완전히 뻗은 상태로 다시 벌벌 기어서 가서 당직을 서야 됩니다. 그렇게밖에 확인하지 못하는 세상의 문화와 내용과 우리의 자랑을 비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화나는 대로 반응하는 것보다 참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자녀에게 왜 못 보여주며 이웃에게 왜 못 보여줍니까? 누가 약하래요? 누가 지래요? 아니 접촉사고 나고 당신이 뭐 할 때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라니까요. 왜 싸워요? 막 성질 부리게 내비두시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파출소 가시고 경찰서 가세요. 뭐 우린 다 전화 걸죠. 두 다리 건너면 다 노무현이 친구예요. 그럼 할 수 없죠. 우리도 그래야죠. 뭐. 제대로 하자고요. 성질을 부려갖고는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합니다. 성질이 나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한다고요? 내 애가 보고 있다니까요. 내 이웃이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젯밤같이 팝스 나이스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안 망가지고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예수 안 믿다가 중간에 부인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경우가 많죠. 처음에 제일 곤혹을 느끼는 게 뭐냐면 술 없이 고기 먹고 회 먹는 거더라고요. 몰랐죠. 아주 오래전인데 지금 한 분은 장로가 되셨고 한 분은 안수집사가 된 두 분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광어회를 하나 떴는데 둘이 못 먹는 거예요. 한 점을 먹더니 얼굴이 뭐 이상해져갖고 쪽을 못 쓰는, 그 이상하다. 왜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10년이 지나서야 고백을 하더라고요. 맨 입으로 먹어보긴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랬죠. 말을 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제 어떤 우리, 교우들하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끝나고 골프장 앞에 있는 그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게 됐어요. 한참 먹고 이제 고기를 막 고 먹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쟁반에 물을 네 컵 가져왔어요. 제가 물컵을 잡았더니 기겁을 하고 놀래는 거예요. 그게 골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다 골라준다? 이상하다고 먹으면서 이 웬수들이 물을 홀짝홀짝 먹고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누가 하루아침에 혈서 쓰고 동맥 끊고 누가 뭐 술 끊으래요? 그게 아니라 해보시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뭘 하냐면 술 없이도 고기가 맛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대요. 참 굉장한 변화죠. 고기 맛있어요. 술 먹으려고 고기 먹지 마시고 고기 먹으세요. 술 먹으려고 회 먹지 말고 회 먹으세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회를 안 먹는데요. 그럼 회가 술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통 모르는 얘기인데. 사사기의 기록들은 그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앞 세대가 물려받은 신앙 그 선조가 잘해서 물려받은 신앙의 어떤 유익들과 혜택들을 누리느라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고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 없이 사는 데 대하여 뼈저리고 눈물 빠지게 교훈을 받고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그 다음 후손이 그거를, 그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혜택으로 인하여 또 게을러지고, 또 그 일을 반복한 것이 기독교 교회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킨 신앙의 말하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거를 이런 부정적인 것, 목숨을 걸고 집을 팔고가 아니라, 그렇게 기초를 놓고 그렇게 해서 확보하고 지켜낸 신앙의 진정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내용들에 대해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책임이죠.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옛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책임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했던 감옥 가고 순교당한 얘기 말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 아름다움, 그 건강함, 그 품위를 증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이 일을 위하여 훈련하며 격려하며 가르치며 배우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데 아닙니다. 요즘 와서 이 부분을 부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주일날에 설교에서도 이사야를 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이사야 마지막 부분이 전부 이 얘기입니다. 결국 신앙의 현실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를 앞세우지 마라.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한 개인으로서의 신앙적 책임에 전념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우린 다 도매금으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를 위해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로 묻지 마시고 개인으로 물어야 된다가 우선입니다. 개인으로 물어야 된다. 그런 정당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위치는 일로서가 아니라 이런 다름으로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을 지키고 발언하는 것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일로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신 이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부분에 훨씬 많은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권사님이라는 부름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이 시대와 후손들 앞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그건 뭐 그냥 일반 기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성질 부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는가? 저야 신령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신령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하나님이 왜곡되는 것, 신앙이 값싸지는 것, 신앙이 세상에 관세받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가 이것이 신앙이라, 이것이 교회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참다운 신자의 자랑이라, 이런 답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존재를 걸고 반박하시는 여러분의 존재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세상의 헛된 것과 값싼 것으로 우리의 고급한 것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의 자리, 교회의 책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숨쉬든 어디서 존재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 그 고귀함과 그 자랑과 그 넉넉함과 그 진리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자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책임 있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2004년도 여름 수련회를 마칩니다. 저녁에 다시 뵙기로 하고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